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아프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아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아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자연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살았다는 느낌을 이 부활대축일을 가지고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대축일은 뭐 부활달걀을 나눠드시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살아남과 계절 중에 어디가 잘 어울리는가, 봄이라는 것과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여겨서 이 부활대축일을 또 이렇게 봄과, 물론 뭐 과을절이라는 그 바꿀 수 없는 그 명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활대축일과 봄이 같이 오게 되죠. 물론 북방구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봄이라는 1년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꽃이 많은, 그래서 제대에 이렇게 많은 꽃과 함께 봄과 함께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인류가 어디서든 명절을 지낸다, 축제를 지낸다라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달이죠. 달 가운데서도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보름달에 이 사람들이 축제를 지내는가? 밤새 놀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기불 키면 뭐 밤새 놀 수 있지만 그때는 보름달만큼 그 온 세상을 밝혀주는, 전기는 아니지만 빛은, 밤을 비춰주는 빛은 보름달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보름달과 함께 축제를 뭐 거진다 같이 지내죠. 하지만 부활대축일은 보름달이 뜬 날 축제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대축일은 또 양력의 영향을 받죠. 주일날 부활대축일을 지내기 때문에 보름달과 가장 가까운 주일날 이렇게 부활대축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춘분이 오고 봄이 오고 보름달이 뜨고 바로 오는 주일날 부활대축일을 보내기 때문에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생명의 힘이 가장 강한 봄과 또 세상을 밝혀주는 그 빛이라는, 어둠마저 밝혀주는 보름달과 함께 우리가 부활대축일을 맞는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 옛 교회, 또 교우들이 얼마나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갔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부활성야미사, 지난밤 부활성야미사는 제가 강론을 드렸고 오늘 부활대축일 남미사는 미국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한국의 각 교구장 주교님들의 부활 담화문을 편집해서 읽어드립니다. 원래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 담화문을 읽어드리는데 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한국의 전국 8도에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전국 8도의 교구장님들의 담화문을 두루두루 읽고 제가 편집을 조금 했습니다. 부활 담화문이 토요일까지도 안 올라오는 교구도 있습니다. 이 교구장님들의 성향이신지 어떤 분들은 일찍 올리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천천히 올리시는데 아마 잊어먹기도 하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읽어보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의 다음으로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과 함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산과들에 피어나는 꽃들과 풀들은 대지와 자연에 피어나는 생명을 노래합니다. 이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60세 이른 분들에게 환갑잔치를 해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70세 하는 고위잔치도 아직 젊고 앞으로 갈 길도 멀리 남았는데 남사스럽다며 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만큼 이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 정도, 남성은 81세 정도라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건강기대 수명도 73에서 74세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10에서 20년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8, 90년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10에서 20년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기대 수명이 몇 년 더 늘었다는 점이 이 지구, 이 우주의 역사 안에 무슨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 지어준 사건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때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풍진 세상에 눈 감고 내세로 도피케 하는 마약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우리의 책무를 자각하고 더욱 이 세상에서의 삶의 책임을 다해 투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실패, 좌절, 병고, 이별, 사랑의 깨어짐 등등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도 같은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절망과 상실감도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지만 물리적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무엇보다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죽을까 봐서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저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고백한 감정이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동산에서 다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의 창조주인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하느님께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노예처럼 예속된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악과 죄에 빠져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마음속에 큰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뵙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은 아픔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쏟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스승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멈추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예수님과 맺은 깊은 우정이 없었다면 여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덤에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들만이 그분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주님께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출탁 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병아리는 안에서 쪼며 서로 협동하여 이를 순조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피나는 영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고 어둠보단 빛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므로써 현실 속에서 부활을 체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차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개개인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각종 스포츠, 오락과 놀이가 전 세계의 문화혁명이라 불릴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사람들을 종교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탈종교화를 부추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현상만 신뢰할 수 있고 육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믿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 부활신앙의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신앙이 이 시대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진정 인간다운 삶인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둡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첫 선포자인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증언만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회개한 제자들,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죽음을 딛고 불멸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본능에 따라 마음껏 재물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욕 강식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처럼 이웃과 함께 사는 삶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는 이타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죄와 악습 그리고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갈릴레아로 건너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또 각자의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부활대축일 그리고 부활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